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4장 1절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여기 나와 있는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예요. 구원받은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거기에 이르지 못할까 염려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미 이집트 탈출을 해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궁극적으로 가야 될 때가 가나안인데, 그 가나안의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반드시 서서 일대일로 예수님을 대면하고 회개보고 해야 된다는 그 정신을 가지고, 그리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일들을 추구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가서 안식을 못 얻는다는, 구원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두려운 존재가 되면 곤란해지거든요. 그 내용을 지금 여기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구약 시대 그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가지고 지금 여기 히브리 성도들에게 지금 대입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전체적인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신명기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가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둘째 율법이란 뜻이에요. 반복해서 주는 율법이란 뜻입니다.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 백성을 구해냈습니다. 근데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냐고 불순종하다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글뺑글뺑글 도는 그런 삶을 살다가 결국은 모세를 포함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성인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바로 그 일이 생기기 전에 모세가 드디어 이제 이 백성을 뺑글뺑글뺑글 도는 이 40년을 거의 다 마치고, 그러고서는 요르단강이 있으면 요르단강의 바로 동쪽에까지 와 있는 거예요. 요르단강 지금 지나만 들어가면 가나안인데,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다시 한번 율법을 반복해서 주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어떻게 불순종했는가? 그 내용이 여기 신명기에 적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불순종하다가 다 죽었냐? 이제 나만 혼자 살아남았는데, 나이 든 사람 중에서는 나도 이제 죽게 됐다. 죽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말씀이 신명기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너희 선조들 같이 불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광야에서 파멸당하지 마라라고 하면서 이 세대, 이집트를 탈출한 그이 세대에게 주는 그런 말씀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불순종한 내용이 신명기 1장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어요. 자,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는 어디냐 하면 가나안의 입구거든요. 이제 들어가서 정복만 하면 되는 그 찰나에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22절에 너희 각 사람이 내게로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사람들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해 이 땅을 탐지하게 하고 우리가 마땅히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지 또 어느 도시들로 들어가야 할지 우리에게 말을 다시 전하게 하리이다 하기에, 그러니까 먼저 정탐꾼들을 보내서 이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길로 가야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는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하고 모세에게 나와서 조언을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내가 모세가 그 말을 매우 기쁘게 여겨 너희 중에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취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에 올라가서 에스골 골짜기 이르러 그곳을 탐지하고 그 땅의 열매 포도 송이 하나를 갖고 왔는데 두 사람이 막대기에다 껴갖고 같이 갖고 올 정도로 포도 송이가 큰 그와 같은 땅이야. 모든 게잘 되는 그런 땅이라는 거야. 그 땅의 열매를 손에 취해 우리에게 가지고 내려와 우리에게 말을 다시 전하며 이르되 그것은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땅이라 하였느니라. 여기까지만 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26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올라가려 하지 아니하고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며 너희 장막 속에서 불평하여 이르기를 다 텐트로 돌아가서는 남편과 아내가 불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미워하셨으므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아모리 족속이 가나안 족속입니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올라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며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크고 덩치가 크고 키가 크며 그 도시들도 크고 다 크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비교해 보니 모든 게다 크다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도시도 우리보다 크고 이거 성도 크고 성벽도 높고 이거 어떻게 정복하냐 그 얘기입니까? 성곽이 하늘에까지 닿았으며 또 우리가 거기서 아낙 족속의 아들들 보았느라 가서 보니까 거인들 키가 3.5m나 되는 이 거인들이 있는 걸 우리가 봤다는 겁니다. 하기에 그때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앞서가시는 주 너희 함께서 이집트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눈앞에 상하신 모든 것에 따라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광야에서 내가 보았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듯이 주 내 하나님께서 너희가 걸은 모든 길에서 너를 안으사 너희가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고 모세가 그렇게 말했으나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래서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여도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모든 일을 행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지 않아서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34절 35절 주께서 너희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분명히 악한 세대 이 사람들 중에는 내가 너희 조상들의 주기로 하 맹세한 그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36절에 누구만 예외냐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예외고 38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 예외다. 그러면서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 37절에 주께서 너희로 인하여 내게 분노하세요 이르시되 너도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모세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비극이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이집트 땅에서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에서 성화의 삶을 살 때 믿음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다가 결국은 다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패배의 삶을 살다가 삶을 마감하게 됐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4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바가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집트에 종살이 하다가 우리가 다 예수님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는 광야 생활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성화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때 제대로 해야 승리의 안식이 오게 되고 화평의 안식이 오게 되고 성화에 참된 안식이 오게 되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때 예수님이 주시는 보상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삶을 제대로 살아야지 구원받은 걸로 끝내놓으면 여기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는 시체가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 히브리서 3장 4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 어떻게 이름을 붙이든 어떤 사람은 그 헌신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봉헌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순종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내어 맡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말 여러분 듣기 싫죠? 예. 왜 그러냐? 일반 교회에서 헌신, 봉헌, 순종, 내어 맡깁니다.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목사에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듣기 싫을 거예요. 목사나 교회에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듣기 싫은 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는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예. 근데 이게 대상이 바뀌다 보니까, 아우, 교회 다니다 뭐, 헌신하라고, 그리고 봉헌하라고, 그러면, 아우, 이건 또 목사 섬기란 얘기구나. 이렇게 되니까 싫어하는 건데, 원래는 그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봉헌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 일, 그 일을 원래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원래가. 예. 이름이 어떻든 그 일을 우리가 해야,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런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기록해 놓은 것처럼 구원받아 하늘나라 가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는데 매일 부부싸움하고 부모 자식 간에 갈등하고 교회에서 다투고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구원받기 전보다 더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예,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구원 받았으면 구원 받기 전보다 더 행복해야 된다. 더 승리하는 삶을 누려야 된다. 예,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불순종하고 믿지 않아서 불순종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2절에서 4절 예, 왜 그렇게 됐느냐 이 사람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복된 소식이 뭐예요?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복된 소식이 선포가 되었으나 선포된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미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나니,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야 돼요. 이미 믿은 구원의 안식은 이미 받은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안식이 뭐예요? 성화의 안식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화의 안식. 이것은 세상의 창건 이후로 그 일들이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완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그 다음에 믿어야 하리라는 원문에 없는 거예요. 킹제임스에. 근데 저렇게만 끊어놓으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탈릭으로 해서 믿어야 하리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추가한 겁니다. 함과 같으니라. 그분께서는 일곱째 날에 관하여 어떤 곳에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셨으며,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복음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가 됐는데, 첫째로 선포된 말씀이 믿지 않는 상태에 있는 사람의 믿음과 결합이 되면 그 구원이 생기는 거예요. 구원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복된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데, 난 구원받았으냐고 그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믿지 아니하면, 그럼 그 말씀이 믿음과 결합이 되지 않으니까 그 사람 속에서 아무 역사하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나 구원받지 않았으나 사는 삶이 여전히 개차반 똑같다는 거, 옛날하고. 예. 왜 그래요? 섞이지 않으니까. 믿음이 들어와서 섞여야 되는데 섞이지 않으면 구원받아서 사는 삶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하고 똑같은 그런 삶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의 대표적인 사례가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가서 읽어보시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할 정도의 그러한 심각한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음을 저와 여러분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 내가 영적인 사람들에게 한 것처럼 말할 수 없어서 예수님 안에서 아주 갓난하기 육체적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말하듯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한다. 예.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예. 저희 집에 요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개를 하나 이제 강아지를 데리고 와서 이제 키우는데 강아지의 모든 관심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먹는 것뿐이 없더라고. 아무것도 없어요. 먹는 거 먼저 만사 해결해. 먹는 거. 그거 외에는 다른 관심이 없더라고. 다른 관심이 없어. 이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그 이후에도 관심사가 뭐냐 이거예요. 관심사가. 과거에 육적인 그런 삶을 살 때하고 똑같을 수 있어요. 왜? 이 믿음과 결합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좋은 말씀이 아무리 들어와도 믿음과 결합이 되지 않으면, 예, 개처럼 똑같은 거, 옛날에 찾던 거 찾는 그와 같은 생활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유익이 되지 못하는 구체적인 사례가 아까 읽었던 신명기 1장의 이스라엘이라 그 얘기입니다. 신명기 1장에 나온 그 이스라엘.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믿음과 결합이 돼야 되냐. 첫째,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김율배 형제님께서 지난 2년 동안 5번을 읽었다.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 이 연세가 드신 그 가운데, 눈이 나쁜 가운데도 그래도 그 하나님 말씀을 좀 읽어보려고 노력한, 그게 1단계. 1단계 읽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엔 그 말씀 그대로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파워풀하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세상을 지으셨고 이 말씀대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예,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순종해서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보내실 때 내가 이 땅으로 가라고 어디를 지정해 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이신가 할 수 있구나 하고 믿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발걸음을 뗀 거예요.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겁니다. 자기 아버지와 함께 우상 숭배하던 그 모든 우상 단지들 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서쪽으로 발걸음을 뗀 거예요. 그게 순종하는 길이거든요. 이렇게 될 때 믿음의 진보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승리의 안식은 일이 끝나야 얻을 수 있다는 거. 우리 하나님도 그래서 심지어 6일 동안 일을 하신 다음에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일이 끝나야 안식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의 안식은 여기 히브리서 4장 4절 가서 보시면 하나님도 6일 창조의 일을 마친 뒤에 안식하셨다. 왜 안식이라는 말을 굳이 기록했느냐. 그 얘기는 하나님의 안식이 누구에게나 주어질 수 있음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신실하게 부지런하게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3절 가서 보시면, 영어로 가서 보시면,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영어로 가서 보시면 if절 하나뿐이 없어요. If they shall enter into my rest.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if라고 하는 절이 나오면 여러분이 영어 시간에 배웠더니 내가 이 일을 하면 내가 이걸 하겠다. 뒤에가 뭐가 나와야 if가 끝나는 건데 여기 if 하나만 나와 있는 거예요. if. 그런데 킹제임스에만 if가 나와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다른 모든 성경에 if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냥 어떻게 돼 있냐? if가 안 나오고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리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들어오려면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앞으로 들어올 자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if. 그렇죠? 뭐 하려면 그 뭐예요? 들어올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들어오리라 하면 무조건 다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들어오려면 순종하는 자만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만 여기 if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역본들은 이게 어디서 나오는 말씀이냐? 시편 95편에 나오는 건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95편 7절 8절 95편 7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분의 초장의 백성이며 그분의 손의 양들이로다.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게 하던 때와 같이 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한 같이 너희 마음을 강퍅하게 하지 말라. 이 구절을 지금 인용을 하는데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한 부분만 따온 거예요.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지금 이렇게 이제 돼 있거든요. 요 구절을 지금 따오는 가운데 11절에 있네요.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로다. 그 구절에서 어디 앞부분만 딱 따온 거예요.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그것만 지금 킹제임스 성경에 따오면서 요거를 if절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3절은 간단한 if절이에요. 유일하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성경 가운데 킹제임스 성경만 거길 if를 사용했어요. 다른 역본들은 단순히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평상문으로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if가 없으면 수고해서 얻는 자들이 있다는 그게 표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려면 하고 이 if절을 해놔야 들어가는 자들이 있고 들어가는 일이 있다는 게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들어오려면 무슨 얘기예요? 들어오는 자리 있다는 거예요. 못 들어오는 자들도 있고. 맞습니까? 요거를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이 그거를 if로 이걸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유일하게 킹제임스만이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뒤에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소유해라. 가나안 땅 그냥 주는 거 아닙니다. 누가 정복해야 돼요? 하는 건 성도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성화의 삶 없는 거 하나님이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또 여러분이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수고하고 분투해야 우리에게 성화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혼생활 하는 거 저와 아내가 이제 30년 결혼생활하고 살지만 그냥 가만히 있는데 결혼생활이 그냥 행복해지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서로 협력해서 서로를 세워주고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그래야 결혼 생활이 순탄해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지금 가나안 땅을 주려고 하는데 다 정복해 너 그냥 가서 먹어라 아니에요. 실제 정복은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라는 얘기예요. 내가.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을 5절을 또다시 읽으면 또다시 이 대목에서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또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if절 하나만 쓴 겁니다. 그러면 믿어야 하리라. 이게 넣었지만 원래는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들어오는 자들이 있고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if절을 써서. 그러므로 이 if절을 쓴 이유가 뭐예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이 반드시 그 안식에 들어가야 하는 일이 남아있는 줄을 알거니와 if절을 썼으니까 들어오려면 했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만일 뭐 하려면 이 내용이 뭐예요? 어떤 사람들이 반드시 그 안식에 들어가는 일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처음에 복음 선포를 받은 그들은 믿지 아니하에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또다시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그분께서 다윗의 글에서 오늘이라 말씀하시며 어떤 날을 안정하시나니 그것은 곧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퍅하게 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신 바와 같다. 읽고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만일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분께서 그 뒤에 다른 날을 말씀하려 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한 안식이 남아있도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지난번에 여기 히브리서 3장 11절부터 히브리서 4장 11절까지 안식이란 말이 많이 나온다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집트 땅에서 구원받는 과거에 끝난 그런 안식이 있어요. 또 앞으로 정복해서 들어가서 얻어야 될 현재 삶을 살면서 얻어야 될 가나안의 안식이 있고 예,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또 뭐가 있어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얻게 될 예, 영원한 그런 안식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안식이 구분이 돼야 이 구절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제가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만드시고 안식하셨어요. 그렇죠? 4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5절에 또다시 이 대목에서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도 성화의 안식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내용을 이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6절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대다수가 믿지 아니하여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6절에. 그렇게 들어가지 못했는데 드디어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갔죠. 맞습니까? 신명기계 끝나고 나서 곧바로 이제 뭐예요? 요단 건너서 어디를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누가 데리고 들어갔어요? 여호수아가. 여기 나와 있는 8절에 예수는 여호수아를 그리스어식으로 표현한 게 예수예요. 예수.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예수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예, 그래서 가나안 땅에 실질적으로 이제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안식을 누렸는데 그게 끝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는 이 땅에서의 성화의 안식이고 우리가 맨 마지막에 누려야 될 한 안식이 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안식이에요? 영화의 안식. 저와 여러분의 몸이 홀연히 변화돼서 영광스러운 그런 몸으로 바뀌어서 더 이상 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는 데 살게 되는 거. 그 안식이 우리에게 구절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이 안식, 안식, 안식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식이 여기 표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안식의 원천은 하나님이 주신 창조. 예, 창조 안식이에요. 6일 동안 일하시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그 안식, 거기에서 안식의 기원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면서 구약시대 이스라엘과 신약시대 교회를 나누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세 종류의 안식이 있다. 그래서 과거의 안식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이집트에서 탈출한 것,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것, 구원받은 안식이 그게 과거의 안식이에요. 신약시대 교인들은 어떤 거예요? 신약시대 성도들은 이 땅에 살면서 죄 가운데 살다가 역시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것, 그 이미 끝난 일이에요. 맞습니까? 예, 저와 여러분이 끝났어요. 이미 지옥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집트와 상관없는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죠? 이 지옥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된 거, 이거 과거에 끝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현재가 남아있죠. 구원받은 이후에. 뭐예요? 가나안 안식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분투하고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게 현재 우리 신약시대 교회에다가 적용할 것 같으면 성화의 그 안식을 위해서 역시 수고하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남아있다. 그런데 구약시대 이스라엘이나 신약시대 교회나 그게 안식의 끝이 아니라는 거죠. 뭐예요? 맨 마지막에 미래에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완전한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천국 안식이 있다. 지금 그 얘기를 이제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안식. 예,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예수라고 하는 말이 여호수아를 가리키는 게 킹제임스 성경에만 나와 있어요. 다른 성경엔 다 여호수아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 여호수아. 그래서 여기 킹제임스 성경에만 예수 이렇게 번역된 게 두 군데가 나와요. 한 군데가 어디 있냐면 사도행전 7장 45절 가서 보시면 스데반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쭉 기술하면서 사도행전 7장 45절 거기 가서 보시면 44절부터 읽을게요.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성막이 있었는데 이것은 그분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정하여 주사 그가 직접 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그 뒤에 일어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들의 소유지, 거기 어디예요? 가나안 땅입니다. 맞죠? 땅 소유지 안으로 누구와 함께 그걸 가지고 예수와 함께 또한 그것을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의 시대까지 이르러는 여기 나오는 예수가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그래서 여호수아라고 우리가 번역을 해도 좋지만 킹제임스 영어 성경이 이걸 굳이 예수라고 번역한 거기에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 아니면 여호수아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 여호수아가 신약 시대 예수님의 예표로 이 백성에게 가나안 안식을 주었거든요.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이 예표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분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와 같은 안식을 우리에게 준다는 걸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주었던 가나안 안식은 완벽한 게 아니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젖과 꿀이 흐르는 건 맞는데 그냥 얻는 게 아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쳐부수고 싸우고 전쟁을 하는 게 그 가나안 삶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삶, 영원한 그런 천국의 안식은 더 이상 죄와 싸우는 일이 없는 그런 안식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걸 예수라고 표현한 거는 구약시대에 그 가나안 안식을 주었던 그 여호수아가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예표가 된다. 그래서 이름도 똑같이 예수라고 거기에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킹제임 성경만의 유일한 또 특징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안식을 줬지 하늘나라의 안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늘 한 안식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 안식은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이스라엘이든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교회든 그 안식은 영원히 미래에 이루어질 그와 같은 안식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에 살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광야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분투하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10절 가서 보겠습니다. 그분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는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그치신 것 같이 이미 자기 일들을 그쳤느니라. 여기 나와 있는 이 안식은 미래에 이루어질 영원한 안식이에요. 저 하늘나라에까지 가서 여러분 고생하고 수고하는 거 안 합니다. 거기 가서는 안 해요.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끝난 거. 그게 보여주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의 창조 역사를 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셨잖아요. 안식. 맞습니까?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가 하나님의 완전함을 가리키는 그런 숫자거든요. 일곱째는 하나님이 안식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면 더 이상 수고하고 울고 힘쓰고 그러는 거 없습니다. 이미 모든 일을 그친 거예요. 이런 거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냐 하면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서 힘쓸지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이 안식은 하늘나라의 영원한 안식이 아니에요. 11절에 있는 거 힘을 써서 얻는 안식은 그거는 영원한 하늘에서 얻는 그 안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이후에 광야에서 애를 쓰고 가나안의 그 승리를 얻기 위해서 노력한 것처럼 그 안식에 들어가던 너희도 힘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 성도들이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이 육신을 갖고 있는. 왜 그러냐. 이것은 아무도 그 믿지 아니하던 동일한 본을 따라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세 가지 안식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 상태로서의 안식 이미 끝난 거예요. 이 현재 삶 속에서 계속해서 성화되어 가면서 이루는 그런 안식 그거는 힘쓰고 분투하고 투쟁하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하게 쫓아가야만 얻는 그런 안식이 있고 그 안식에 들어가면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보상이 우리에게 풍성히 생기는 겁니다. 그런 안식이 있고 맨 마지막에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든 성도들이 뭐 가나안 안식이든 성화 안식이 다 끝난 다음에 궁극적으로 받게 될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식이 10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 9절, 10절에 나와 하나님의 백성에 남아 있는 그 하나 안식, 그건 미래에 영원히 이루어질 그와 같은 안식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루어야 할 성화의 안식은 1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혹시 어떤 사람이 성화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염려한다. 가나안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염려한다. 사도 바울이 걱정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건 뭐야? 구원의 안식 걱정하지 않았으면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면 저와 여러분에서 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 거 사도 바울이 결코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건 이미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걱정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야? 구원 받은 이후에 이 땅에 살면서 성화되는 거. 그걸 못한 사람이 구약시대에도 부지기수였고, 그렇죠? 신약시대에도 너무 많다. 그걸 이루어야 된다. 11절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식에 들어가도록 부지런히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보내면서 그 히브리서의 수신자가 되는 그 히브리 성도들이 지금 동족 히브리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지요. 로마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지요. 이거 도대체 유대교 다 버리고 예수님을 믿기로 했는데 일이 잘 풀리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자꾸 생기니까 어때? 주저앉으면서 구약시대에 광야에 들어갔던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주저앉아서 패배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까봐 그래서 지금 권면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수고하고 힘쓰고 부지런히 주의 일을 해야 된다. 그때 가나안의 안식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지금 우리 예수 믿는 도리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성도가 있고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일반 교회에서 제자를 삼으려고 많이 애를 쓰죠. 그 뭐 틀린 건 아닙니다. 그게 틀린 건 아닌데 그 제자 삼는 방법이 너무 인위적인 방법을 쓰기 때문에 또 제자 삼는다 그러면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도 돼갖고 제자 삼는다 그러면 싫지요. 그렇죠? 제자 삼는다 그러면 싫어해요. UBF니 뭐 이런데 제자 삼는다 그러면 데려다가 1대1 한종일 성경만 하는 거예요. 제자 삼는 거 하면 지겹도록 하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 형제님 얘기한 것처럼 지겹도록 해도 삶에 변화가 안 생기는 거라. 예, 이런 제자 삼는 게 너무 많고 또 하나는 일반 교회 제자 훈련한다 그러면 하는 게 뭐예요? 결국은 목사 교회를 섬기라는 거거든요. 이게 지겨운 거예요. 목사 섬기고 제자 섬기라는 게 제자 훈련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킹제임 성경 쓰는 진영에서는 제자 삼는다는 얘기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성경적으로는 구원받은 사람은 성도고 그 성도들 중에서 부지런히 애써서 주님을 섬긴 사람은 성경적으로는 제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자. 자, 그러면 성도와 제자는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사역을 가서 보시면 예수님 당시에도 구원받은 자들이 많았는데 예수님이 제자로 불러주셔서 제자로서 섬기는 삶을 산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그 구원의 소식, 예수님이 빵을 떼어서 나눠주니까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통해서 빵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 이런 기적이 발생하니까 많은 사람이 쫓아와서 그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수님 앞에 딱 남아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이 12명뿐이었거든요. 그 12명이 제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날 가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래, 많은 사람들이 그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도 실족해서 떠나갔어요. 예, 요한복음 6장에 가서 보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12명의 그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도 나를 떠나갈 거냐. 그랬더니 영생의 말씀들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딜 가겠습니까? 그 사람들만이 제자가 된 거예요. 제자. 그래서 제자의 자격은 마태복음 10장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거기 가서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 같이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무해하라. 뱀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24절 가서 보니까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면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다. 이거 얘기하는 건 예수님과 그 제자의 관계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 드디어 38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제자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 받을 때 십자가까지 질 필요 없습니다. 십자가는 누가 다 졌어요? 예수님이 진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십자가 지려고 하는 그게 종교 행위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고 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자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12명의 제자, 70인의 제자 이런 제자들, 제자들이 있었고 단순히 구원받은 그런 성도들이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어로 가셔서 제자는 영어로 disciple 그래요. 여기 가서 보시면 D-I-S-C-I-P-L-E, disciple. 그 다음에 훈련, 우리가 디시플린 한다 그래요. 아이들을 올바로 훈련해야 되니까 디시플린이라는 얘기하는데 가서 보시면 두 개가 어원이 같은 거 보이시죠? 디사이플, 디시플린. 그건 무슨 얘기예요? 멍해들리고 훈련을 받는 사람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도가 됩니다. 아주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성도들 가운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열심히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성경적으로는 제자라고 부른다. 그래서 구원의 길과 제자의 길은 어느 면에서 많이 다른 거예요. 구원의 길, 예, 구원의 길하고 제자의 길, 내가 어느 길을 지금 걷고 있는가? 단지 구원받은 거 그걸 다 만족하며 평생 지내는가? 이게 지금 히브리 사람들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히브리 사람들. 그냥 구원만 받았으면 됐지 더 이상 뭘 하겠냐.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제는 그 구원의 초보 원리를 떠나서 완전함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멍에를 짊어지고 훈련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제자의 길은 장밋빛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특히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는 미니스터예요. 미니스터 말 섬기는 자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섬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목사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장영천 형제님이 찬송과 특송을 멋있게 해줬어요. 그분이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목사보다 더 시간을 많이 냈을 연습을 했을 거예요. 그거 섬기기 위해서 5분 동안 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심지어 목사가 설교 준비하는 것보다 더 많이 준비했을 거예요. 노력하고 노심초사하고 목소리 관리하고 감기 들까 걱정하고 그렇죠? 그렇게 목을 관리하고 이게 나온 거거든요. 이게 제자의 삶이에요. 이게 제자의 삶이다. 그런데 제자의 삶 살다 보면 그 제자의 삶에는 하나님의 보상이 넘치게 주어진다는 거죠. 마태복음 19장 27에서 29절 가서 보시면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와 같은 보상이 이제 있습니다.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27절 제가 읽을게요.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무슨 보상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아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나게 하는 때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그때에는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에 앉을 때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강림하셔서 예루살렘의 왕좌를 피시고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될 때 나를 따른 너희도 열두 왕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재판하리라. 이와 같은 놀라운 여러분 재판한다고 하는 심판이 아닙니다. 통치한다는 얘기예요. 통치. 예, 그와 같은 열매를 주겠다는 겁니다. 또 내 이름으로 인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토지를 버린 모든 자는 백배를 받고 또 영존하는 생명을 상속받으리라. 그래서 제자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이건 물론 유대인 제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주는 그와 같은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저와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게 될 때 그 앞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보상이 넘쳐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이제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5절, 6절 아까 제가 읽은 대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5절, 6절 if가 또 나오는 겁니다.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if,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안식에 들어갈 자들이 있고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킹제임스 성경만의 유일한 독특한 그와 같은 번역이에요. 이게 if가 없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리라.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해야 들어오는 자들이 있고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가 돼야 앞뒤에서 얘기하는 게 지금 영어식으로 make sense 하잖아요. 의미가 통하지 않습니까?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역자들이 이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최종적이고 유일한 권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원어가 있어도 그걸 번역을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리라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이 나타나질 않잖아요. 번역자들 if를 딱 쳐놓으니까 들어오는 자들이 있고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이 있고 해야 6절이 가서 아 이게 그런 뜻이구나 이해가 되게 성경이 문맥에 맞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이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없이는 그 뜻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7절에서 9절 아까 읽은 내용입니다. 7절에서 9절 자 여호수아가 드디어 가나안에 데리고 가서 그 사람들 안식을 줬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또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겐 또 하나의 안식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간 다음부터 여기 시편 95편 가서 보시면 거기 그냥 시편 95편 다윗의 글이라고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다른 거에는 다윗의 시편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시편 95편 가서 보세요. 한번 가서 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시편 95편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목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자 그럼 예를 들어 시편 23편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시편 예. 23편 잘 아시는 거. 가서 보면 제목이 뭐로 나와 있어요? 다윗의 시. 그렇죠? 다윗이 기록한 걸로 분명히 나와 있죠. 근데 지금 시편 95편은 다윗이 기록했다고 기록이 돼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게 다윗의 글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영감을 받아서 다윗의 글이다. 그게 무슨 얘기냐? 잘 보세요. 자, 드디어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걸 다 안식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니냐? 여호수아로부터 400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누가 나타나냐면 다윗이 나타나는데 다윗이 지금 시편을 기록했어요. 시편을 기록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 7절에 다시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그 무슨 얘기? 400년이 지난 뒤에 그분께서 다윗의 글에서 시편 95편에서 오늘이라 말씀하시면 어떤 날을 한정해서도 뭐라고 얘기냐?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퍅하게 하지 말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8절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진정한 하늘나라에 그런 안식을 주었다라면 그 뒤에 다윗 시대 400년이 지나서 오늘 너희가 강퍅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 그 말씀하실 이유가 없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 가나안의 안식이 끝이 아니다. 뭐가 있다는 거야? 영원한 그런 왕국에서는 그 안식이 남아있기 때문에 가나안 안식을 얻은 이후에 400년이 지나서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퍅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가나안 안식을 벗어나는 성화의 안식을 벗어나는 뭐가 있어요? 나중에 미래에 이루어질 영화의 완전한 안식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안식을 얻은 이후에 400년이 지나서 다윗을 통해서 오늘 너희가 그러니까 다윗의 시대에 너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윗의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오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딱딱하게 하지 마라. 예. 네. 그래서 부드럽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힘써 섬기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내용이 이제 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글은 여러분이 다윗하고 의 글이 이탈릭으로 돼 있죠. 영어로 가서 보시면 그냥 in David 이렇게 돼 있어요. in David. 예. 다윗 안에서 이런 얘기예요. 그 다윗 안에서 번역하면 말이 안 되니까 다윗의 글에서 이렇게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시편 95편이 원래 다윗이 기록한 건데 앞에다 다윗이 기록했다고 적지 않았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의미로는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여러분 다윗의 글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시편으로 인식이 됐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시편에 많은 것을 누가 줬어요? 다윗이 기록했기 때문에 다윗의 글 그러면 아 이건 시편이구나 그렇게 인식을 했다고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10절, 9절, 10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의 한 안식이 남아있도다 최종 안식 얘기하는 겁니다. 예, 10절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쓸지네. 이건 성화의 안식이다. 쟁취해야 된다는 거죠. 이 성화의 안식을 쟁취하지 못하면 이스라엘처럼 광야에서 패배를 당하고 멸절당한다는 겁니다. 이러면서 12절, 13절에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원래 12절도 시작이 4로 시작이 돼요. 4.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왜냐하면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예리하게 사람들의 폐부를 찌르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아 그게 안 드러나. 아 저 사람이 왜 그랬을까. 그게 드러나지 않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 딱 가서 쓰면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쫙 우리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동기 아시죠? 그 동기가 딱 드러난다는 거예요.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예 우리는 뭐 너무 힘이 없어서 못 가고 저기 어쩌고 변명을 댔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다. 이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 죄, 그리스도, 사탄, 마귀, 구원, 성화, 보상, 심판, 저주 이 모든 것들을 그 진리로 말씀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죠. 왜 그래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난 모든 말씀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 있는 그 말씀이 살아있다. 영어로는 퀵으로 되어 있어요. 퀵, 퀵, 예, 살려준다 그런 얘기예요. 치면은 살아난다 그 얘기입니다. 권능이 있다.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대요. 하나님 말씀은 파워풀하다는 거예요. 아침 말씀드린 대로 천지를 무에서 창조해내시는 그 하나님. 뭘로 하세요? 말씀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파워풀하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휴거의 소망을 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토록 지옥불 속에 집어넣으실 수 있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양날 다진 칼과 같다. 양날의 그 날은 원래 입을 뜻합니다. 입으로 집어삼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집어삼킬 수 있을 정도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폐부를 찌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와서 우리의 폐부를 딱 찌르면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의도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벌거벗은 채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찌르느냐. 혼과 영을 찔러 둘로 나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또 심지어 신학자들도 혼과 영을 나누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그렇게 되니까 사람을 볼 때 뭐라 그래요? 물질적인 요소가 있고 비물질적인 요소가 있다. 그래서 물질적인 요소는 몸이고 비물질적인 요소는 영혼이다. 그래서 영혼 하나로 묶는 거예요. 영혼 하나다. 성경에 가서 보면 아니에요. 영과 육과 혼으로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5장 23절. 평강에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영혼 육으로 되어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게 콧구멍에 살아있는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영혼육이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심지어 신학자들도 그걸 구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둘을 둘로 쫙 쪼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구분하기가 대단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걸 쪼갤 수 있다는 겁니다. 쪼갤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을 의식하는 기관으로서의 몸, 자기를 의식하는 그런 기관으로서의 혼, 하나님을 의식하는 기관으로서의 영이 있음을 분명히 가르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조직신학 40과하고 41과를 참조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뼈가 있고 뼈와 뼈 사이에 이게 관절이 있잖아요. 이 관절을 찔러서 나누고 이 뼈 안에도 뭐가 들어있어요? 뼈 여러분 뭐 소뼈든 뭐 이렇게 가서 보면 닭뼈든 뭐 그 안에 뼈 안에 뭐가 되세요? 골수가 들어있잖아요. 그 골수를 나누기가 쉽지 않은 건데 하나님 말씀은 그것까지 싹 발라서 다 돌로 쪼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정도로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12절 끝부분 그래서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다. 분별하는 분이시다 해서 의인화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그분의 눈앞에서 그분 이건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 의인화를 했기 때문에 말씀의 그 눈앞에서 드러나지 않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신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들어있느니라. 13절 이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심판날 하나님 앞에 서면 시시비비가 다 가려진다는 거죠. 지난 한 20년 동안 성경 사역하고 또 무슨 교회 사역한다 그래서 저 자신도 많은 실수를 저지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고한 그런 이유로 모함을 하고 배신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느 형제님이 최근에 목사님 그 일은 이 땅에서는 해결 안 됩니다. 근데 목사님 다 참고 그냥 나가야죠. 이 땅에서 해결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어느 때 되냐? 심판을 하나님 앞에 가서 쓰면 사람의 시시비비가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요.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딱 쓰면 꼼짝 못해요. 내가 이런 짓입니다. 얘기할 필요가 하나님이 있다. 너 그래서 그런 거다. 하면 그걸 다 끝나는 거예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이 똑바로 쓸 수 있으려면 올바른 의도와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해야지 뒤에서 꼼수 피우고 뭐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한 거는 그날 가면 하나님 너 이래서 그랬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변명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좀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 제대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